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내용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기적적인 체험이 있었지만 그 기적의 체험이 영적인 무장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는 순간적인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기적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강건함을 주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계속 살아가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많은 기적 속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출애굽 기적 이후에 광야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도리어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표적만을 구하면서 그러한 그들의 사고방식이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적적인 사건 자체가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교만하게 하고 또 기적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교만과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기적 이후에 이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심으로써 장차 다가올 정복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첫째는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증표로서 세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할례를 명하심으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증하는 증표로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은 이미 할례를 행했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은 할례 없이 자라났기에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확립하는 그러한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전투를 앞둔 그런 싸워야 하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군사 전략상으로는 무모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일로 인해서 가나안 민족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5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내 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의 의미를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집트의 수치를 끊어 굴려내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이집트의 수치를 끊어내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길갈이라 불려온 것은 길갈이 굴러내 버리다, 끊어서 굴러내 버리다 라는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곳 이름이 길갈이라 불려진 것입니다. 수치를 끊어내 버리는 것, 그런데 이집트의 수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례를 행하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라난 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집트에는 가본 적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이집트에 있었지만 그들은 이집트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수치를 끊어내 버리는 것이라 말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명령이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신 명령은 후의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를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집트의 수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생활이 의미하는 바 그것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그 상태의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어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을 대조하면 어느 곳에서 살던 삶이 더 풍요로웠겠습니까? 당연히 이집트에서의 삶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당대 최고의 문명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집트에 보내서 그곳에서 요셉을 통하여 보내시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요했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집트의 많은 우상들, 바로를 신처럼 섬기는 모습들, 그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풍요롭게 된 그 땅에서 일어나는 죄악들,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했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이집트에서 안 나오는 것인데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모세를 대항하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그 모든 반역의 밑바닥에는 이집트를 동경하는 겁니다. 당장 광야에서 때로는 먹을 물이 부족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만 계속 먹어야 하는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40여 년 동안 할 때 이집트의 경험을 이었던 사람들은 비록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지만 그때가 더 행복했다. 그때가 좋았다. 자꾸 이집트의 삶을 동경하는 거죠. 그러한 말을 행동을 했던 부모 세대에 영향을 받았던 다음 세대도 보이지 않게 그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었을까요? 이집트가 행복했었다. 그때의 삶을 동경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는 풍족하고 살기 좋았을지 모르지만 종되었던 그 삶은 수치스러운 삶이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풍족한 삶도 그건 수치스러운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의 생활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그런 인생이 영광스러운 삶이다.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하여 이집트의 수치를 끌어내 버리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그리워하며 물질적으로만 풍족하면 죄와의 종이 되었던 죄의 종이 된 삶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의 수치를 끊어야 한다는 이 메시지 속에서 이 구약의 할례 제도는 신약의 세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고 과거 죄의 종이 되었던 수치스러운 삶을 끊어내는 것, 십자가의 능력과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그분의 역사로 죄의 종되었던 수치의 삶을 끊어내버리는 그 사건이 바로 세례의 사건입니다. 할례는 옛 언약의 증표이지만 세례는 새 언약의 증표입니다.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이지만 육신의 살을 끊어내보는 것이지만 세례는 마음의 죄악을 끊어내버리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들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행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세례를 가리켜 마음의 할례 혹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세례와 연결하며 세례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육신 가운데 죄의 종된 삶을 살았던 그 수치를 끊어버리는 할례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할례이다.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할례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할례이다. 이렇게 할례와 세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 백성에 해라고 하신 할례는 오늘 우리에게 세례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그것도 참 귀한 믿음이죠. 예배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보다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믿음은 분명 믿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체험,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옛사람을 끊어버리는 죄의 종되었던 삶의 수치를 끊어버리는 이 길갈의 체험, 영적 길갈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도 소중한 겁니다. 세례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할 수 있는 중요한 체험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가장 소중한 영적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는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려면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피가 발라진 집을 보고 유월하는 구원입니다. 패스오버, 지나가는, 그냥 넘어가는 방법으로 그 약속을 따른 이들을 구원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로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핵심은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심판으로부터 건짐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중에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실 때마다 유월절 식사에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음을,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대속제물이 되셨음을 기억하라라고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유월절 만찬을 성찬으로 제정하신 사건은 유월절의 모든 절기가 바로 성찬으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제물로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은 성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그 성찬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임을 확증하게 하시는 겁니다. 유월절은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참여하지만 세례, 이 성찬은 세례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받았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모임을 확증하는 예식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성찬으로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할례는 세례로 이어지고 유월절은 성찬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 우리 개신교의 두 가지 중요한 성례, 성적인 성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체험, 이 세례와 성찬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중요한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의 어떤 예식 차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지 예식이 아니라 그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 그 능력,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세이비어, 구세주가 되심을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명령을 주시죠. 그것은 여호수아를 준비시킴으로 그 백성 모두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사건의 이면에는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회의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할 일이 있고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하고 받는 그 체험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온누리교회 위임 목사로서 목회적인 방향과 비전을 결정할 때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 있죠.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이 때로 주어지는 순간이 없으면 그 목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한영조 목사님께서도 여러 순간 고독한 결정을 많이 내리셔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결정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때 그 결정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한동대를 돕는 결정이 없었다면, CGN을 시작하는 결정이 없었다면,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논란이 많았죠. 우리가 꼭 해야 되나?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어떤 토론을 통해서는 결정이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CGN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미디어 시대, 모바일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열방에 전할 수 있었을까?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그런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고독한 지도자의 결정, 토론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비전을 잉태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 들판에 혼자 나가 있습니다. 왜 혼자 나갔겠습니까? 식사하고 산책하러 나갔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 당시에는 아주 견고하게 여겨진 여리고 성부터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여리고 들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칼을 든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이 칼을 든 사람이 나타날 때는 항상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입니다. 다윗이 잘못된 동기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칼을 든 천사가 나타났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왕 발락에게 가서 잘못된 그것에 휩쓸려가지고 추총을 받고 갈 때도 칼을 든 천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이 칼을 든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 군사령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여호수아 앞에 이 칼을 든 군사령관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때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그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와 필요에 맞추어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세 명의 여행객으로 나타나십니다. 왜 여행객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정해진 거처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행하고 있는 여행객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얍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다 건네고 혼자 나루터에 있었을 때 싸우는 자로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자신을 해치려는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았지만 아, 이 사람은 보통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신적인 인간이구나. 디바인맨이라는 걸 알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싸우는 자로 야곱에게 나타냈을까요? 야곱의 전공이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뱃속에서부터 에서랑 서로 먼저 나가려고 싸웠죠. 태어나서도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려고 형과 싸우고 속임수로 아버지와 싸우고 삼촌 라반과 싸우고 야곱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다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싸우는 자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만나주신 것. 이처럼 지금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든 군사령관이 나타났다.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군사령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장관의 역할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시점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원수 편이요? 우리 편이면 너무 좋은 일이고 원수 편이면 싸워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대답한 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전반부에 보면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아니다 라는 이 대답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해서는 동문서답같이 보입니다.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군 편이요? 물어봤으면 둘 중에 하나를 기대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우리 편을 보내주셨다고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다 라고 했으니 너희 편도 아니도 적군 편도 아니다. 양쪽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다라는 대답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착각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호신처럼 이세아의 편만 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 1장에 조건이 있었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무조건적인 임재와 형통의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스라엘도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면 그도 심판받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했을 때 그들도 심판받는 장면들이 나오죠. 아간이 심판받는 것도 나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자신이 택한 민족이라도 올바르지 않게 행하면 그 민족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을 행하셨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왕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땅을 선물로 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나안 민족처럼 범죄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 무조건 편드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행할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남부군과 전쟁을 하는데 남부군에는 이 리 장군, 이 유명한 이 로버트 리 장군이 있어서 계속해서 북군이 패배해 가고 있었고 많은 사상자가 나서 링컨이 괴로워하며 하루 두세 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낙심하고 있는 링컨에게 이 북측의 장군들이 와서 격려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군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죠. 저는 이 고백이 있었기에 북군이 승리했고 미국의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은 신앙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 대답에 여호수아가 정신이 바짝 나서 올바른 응답을 하죠.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후반부에서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내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원하십니까?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태도는 무조건 내 하나님 나의 수호신이 되어 달라는 기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는 이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이때 군사령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당시 문화에서 누군가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은 이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증표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말씀하셨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놀라고 있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모세에게도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로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그대로 행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질문, 그것은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 전쟁의 최고 권위자, 사령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친히 군사령관이 되시는 것이다. 너는 세컨 리더십일 뿐이다. 너는 그저 따르는 순종할 것밖에 없다. 아무리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따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힘든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려고 할 때는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그 스트레스를.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던 것처럼 한다면 내가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순종할 뿐이다. 이 태도를 가진다면 아무리 무거운 책임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 신을 벗다라는 것, 이것은 순종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하나님의 종임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앞서 할례와 유월절은 나의 구세주, 세이비어 되심을 체험하고 확증하는 것이라면 이 신을 벗는 것은 로드십, 주님의 주재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또한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없는 것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해요. 세례와 성찬까지는 참회해요. 그런데 신을 벗지는 않아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또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세이비어이시며 또 나의 로드,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선 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은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자리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내가 밟는 땅, 내 앞에서 신을 벗고 나의 종됨을 확인하며 내가 밟는 모든 땅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예배당 강대상에서 신을 벗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실 잘못 적용한 거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단상에서 신을 벗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20년 전만 해도 제가 다른 교회에 이렇게 설교하러 가면 슬리퍼를 꼭 신게 해요. 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발이 커서 슬리퍼가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아주 차가운 대리석인데 그냥 슬리퍼도 안 주고 그냥 신만 벗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발이 시려가지고 겨울인데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잘못 적용한 거죠. 단상 위에서 신을 벗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청소하기 힘들어서. 저 어렸을 때는 교회 예배당 가보면 소위 카펫 같은 거는 단상 위에만 깔려 있었어요. 빨간색. 비포장도로가 많아가지고 이 성도들의 신발에 늘 흙이 많았죠. 그런데 신발을 신고 올라오면 이 청소가 불가합니다. 진공청소기가 없었던 시대. 걸레로 아무리 집사님이 닦아도 이거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청결을 보호하기 위해서 슬리퍼를 신었던 거지.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의미. 신을 벗는다는 것이 그 시대의 의미에 그분 앞에서 내가 철저히 종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종이 되는 그러한 믿음이 될 때 놀랍게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례와 유월절, 신을 벗는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실천하고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경배하며 이 질문하며 귀 기울이며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놀랍게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신을 벗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하기를 원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정복되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경배하고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변화는 없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영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와 같은 장벽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